이번에 유럽 종교개혁 투어를 다녀온 다음에 많은 충격을 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 이내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여러 사람들의 책들을 읽게 되고, 또 문헌들을 보고 이러면서 교회사에 관해서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을 우리 성경 신자들을 위해서 지금 책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이제 하셨는데, 그 공생애 맨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은 뒤에 여러 대답을 들으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믿음이라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인류 역사상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가 곧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무슨 교회가 있다거나 하는 이런 거는 성경에 전혀 없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신 내 교회,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오순절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면서 이 땅에 구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교회 때문에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도 많이 합니다. 너무나 교파도 많고 교단도 많죠. 또 그들 모두가 각각 다 성경대로 믿는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전통과 그 다음에 교파가 지금 이 시간에 존재하고 있어요. 천주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고,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고, 또 개신교라고 하는 그 가운데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성공회, 그 다음에 성결교, 뭐 오순절 교단, 순복음교회 이런 데가 있고, 또 프로테스탄트나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홀로 이제 자립하게 된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개신교 교단 안에, 교파 안에 교단이 너무나 많고, 각각 나름대로의 교리, 예배, 전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이 모든 교단, 교파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도 우리만이, 우리 방식이 성경적이다, 신약교회를 우리는 따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하고,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배 방식, 그 다음에 침례와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규례들에 의해 교회 구조, 교회 운영까지 서로 상충이 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실행을 하면서도 모두가 다 한결같이 우리가 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교회들에 다니면서 그 성도들이 뭐 특별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신약 성경이 규정하는 신약 교회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대로 좀 믿기를 이렇게 바라는 성경 신자들, 정말 이렇게 많은 교파, 교단, 뭐 예배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른데, 진짜 신약교회가 뭔가,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그 신약교회, 오순절 이후에 또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그 신약교회가 무엇인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이런 가운데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대로 믿으려 하고 하는 그런 바이블 빌리버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꼭 물어야 될 근본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 많은 교파, 교단, 교리, 그렇죠? 이런 것들 가운데 실제로 무엇이 성경적인 교회의 교리고, 성경적인 교회의 운영 방식이고, 성경적인 교회의 규례들이냐? 우리가 성경대로 믿기를 원하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물어야 되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내교회, 정말 그 신약교회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얼마나. 사람이기 때문에 뭐 100% 완전하다 이렇게는 주장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그렇죠? 또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배우는 교리, 그렇죠? 또 내가 속한 교회의 구조는 사도행전,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 나오는 이 말씀들하고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피해가게 되면 난 그런 거 생각하기 싫다.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 이대로 그냥 다니겠다.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러면 교단이나 아니면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그와 같은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신약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신약교회, 신약교회인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하고 교회를 정하기도 하고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출석하는 교회가 정말 성경적이냐 아니냐, 신약교회냐 아니냐를 검증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교단 헌법이나 사람이 만든 이런 어떤 전통이나 무슨 공의회가 만든 어떤 규칙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기준이 이제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신학자의 해석이나 전통도 절대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회가 무엇이고 신학교회는 어떻게 세워졌고 신학교회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런 거를 알려면은 그냥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은 교회가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특별히 1장부터 9장까지는 100% 유대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어느 면에서 변천이 되는 그런 형태의 교회를 보여주고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그러한 그 교회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약 10년 지나서 고넬료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해서 시작이 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약교회가 그때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까지는 정말 이 사도들이 실제 교회를 어떻게 가르치고 운영했는지 이거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 요한 1, 2, 3서 같은 또 유다서 같은 그런 그 서신은 신약교회의 본질적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잘 이해한 다음에 내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든 어떤 전통에 있든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그런 그 패턴, 그 패턴에 맞지 않으면 그럼 비성경적인 거예요.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장로교회냐, 침례교회냐, 뭐 감리교회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가 신약 성경이 규정한 예수님의 내교회, 그 신약 교회하고 얼마나 일치하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이 땅에 행한 것, 우리 몸 안에 행한 것 모든 것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할 거예요. 결산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 결산 보고를 할 때 내가 왜 이 교회를 택하고 이 교회를 섬겼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결산 보고를 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약시대 교회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초대교회 시대, 그래서 AD 30년에 시작이 돼서 313년까지 지속이 되었던 이 초대교회 시대, 이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약교회의 원형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박해,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신약교회가 뭐고 내적으로 그렇게 순수함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적으로 제국의 박해를 받는 그런 모습이 AD 30년부터 AD 313년까지 역사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적은 초대교회가 어땠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그들이 왜 박해를 받았는지, 또 무엇을 지키려고 그렇게 박해를 받았는지, 이런 걸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결국 끝에 가서는 그 초대교회, 성경에 기록된 그 교회 안에 어떠한 원칙들이 있었는가, 그것들을 얼마나 지키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원하시는 교회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이제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설교의 첫 부분은 신학교의 참된 모습, 그러니까 신학교의 원형이 무엇이었나,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이 치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두지 않아요. 그래서 외적으로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탄생은 사도행전 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님께서 이제 강림하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처음으로 설교하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형성된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리고 오순절날에 태어나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잡아 죽인,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다, 메시아다, 이런 게 이제 쭉 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설교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 있던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응하느냐, 사도행전 2장 31절에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분이 무슨 흉악한 범죄자로 이렇게 여기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쭉 베드로의 그 설교를 쭉 들어보니까 딱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그런 반응이 나오니까 베드로가 그 처음 했던 그 설교의 맨 마지막에 딱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그런 그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처음 구원받았던 그 3,000명,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구원받는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마음이 찔렸다, 다시 말해 회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뭐예요? 물침례를 받은 거예요. 물침례를. 그래서 그 3,000명이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2장 41절에 가서 보면 교회에 더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더해졌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지는 순서가 딱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렇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회심을 하고, 그 결과 구원받았으니까 물침례를 받아서 교회에 더해지는, 이런 순서로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거기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 안에 머물고 서로 교제하고 빵을 떼고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또 물건을 나누었다, 이거 이제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게 공산주의라고 해서 이 목사들 가운데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걸 가지고, 3장에 나오는 이걸 가지고 공산주의가 기독교의 무슨 교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그 무식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 지금 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누고 했는가? 그때 그 유대인들, 100% 유대인들이에요. 그 100%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소망이나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저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금방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되면 우리 유대인들이 원하던 메시아 왕국을 이 예수님이 이제 세우실 거다.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적어도 몇만 명의 이와 같은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다 먹여 살리고 하기 위해서 곧바로 재림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3장 가서 읽어보시면 누구라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건을 나눠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까지는 사도행전 특별히 7장까지는 100% 유대인이고 8장으로 넘어가서 드디어 사마리아 지방에 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게 복음이 전달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10장에 가서 이방인이 처음 구원받습니다. 그 전에는 100% 이방인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을 하고 사도행전을 이제 읽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이제 되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특정한 건물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말씀, 회심, 침례, 성령님의 역사로 시작된 사람들의 공동체, 사람들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이야기할 때 어떤 건물을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그게 신약시대의 교회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교회 특징이 뭐냐? 특징 첫 번째는 가정 중심으로 모였어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이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들이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뗐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또 로마서 16장 5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있는 교회 이런 표현이 나오고 골로새서 4장 15절 가서 보면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서 2절 가서 보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이 교회에 모였다. 근데 처음에는 집에 모였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신약교회의 원리는 뭐냐? 첫 번째, 초대교회에는 전용 건물이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전용 건물이 없었어요. 자, 이걸 또 잘못 오용을 해갖고 신약교회는 무조건 집에서만 모이고 소수만 모여야 신약교회가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과한 주장을 하는 또 그런 분들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건물을 신학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때는 지금 박해를 받고 도망다니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전용 건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수천 명이 이렇게 모여서 한 번에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같은 데는 말씀드린 대로 수만 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무슨 스타디움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또 박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였다 그러면 다 한꺼번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 장소로 특별히 사람들의 집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교회만 교회라고 주장하는 이와 같은 건 넌센스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핵심은 뭐냐,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모인 성도들이 교회라는 게 핵심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의 핵심. 그래서 장소와 크기는 형식이고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지금 자유로운 이와 같은 그 이 국가 안에서는 얼마든지 모일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지금은 이런 전용 건물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도 우린 집교회가 좋다고 하면 집교회를 하는 거고 그렇죠? 어떤 교회는 뭐 10명이 모일 수 있고 어떤 교회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람이 늘어나면 100명이 모일 수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몇만 명이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 사람의 어떤 그 숫자나 크기나 아니면 장소나 이런 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에 따라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장소, 교회의 장소, 크기, 이거는 형식에 지나지 않고 교회의 본질은 뭐냐?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경 신자들이 곳곳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박해 때문에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모이고 동굴에서도 모이고 숲에서도 모이고,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죠. 전원 건물이 없다고 무슨 문제가 돼요? 그 사람들이 교회인데. 그렇죠? 이래서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존재해요. 교회는 언제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할 때 건물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거.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성경 중심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렀다. 그래서 사도들이 무슨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겠어요?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 시편, 그 다음에 대원서들 읽고 연구하고 이러는 가운데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서신서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복음서가 기록이 되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필사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여러 교회에 이제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읽히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가서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 나오죠.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이 성경 말씀하고 일치하는가, 이거를 베레아 사람들이 부지런히 비교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연구했다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게 딱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서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회를 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무슨 뭐 칙령을 발표한다거나 공의회가 무슨 규칙을 발표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뭐 주교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전통, 사람들의 가르침, 이런 것이 절대 아니고 성경 말씀만이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그러한 권위였다. 이게 신약교회의 원형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기독교 안에 천주교나 동방정교회는 이제 빼고 그건 완전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천주교는 종교가 다른 거니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 많은 교파들이 있는데 그 모든 교파들 가운데 침례교회가 이 원리, 뭐예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철저히 붙잡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침례교인들의 그 규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이 명령한 것은 지키고 성경이 침묵한 것은 강요하지 않는다. 이게 성경 신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원칙이었고, 이 원칙을 지난 한 500년 동안 침례 성도들이 지키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교회 조직이 단순하고 또 회중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아, 교회 안에서 무슨 정치가 있냐?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팔러티라고 하는 건데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냐? 이걸 정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분의 구조가 아주 간단했어요. 신약성경 가서 보시면 그러면 감독과 집사 이 두 개의 직무만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절이라는 데 가서 보면 감독과 집사라고 하는 이 두 직분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성경에서 감독, 장로, 그 다음에 목사는 서로 다른 계급이 아니라 같은 직무를 부르는 다른 표현이에요. 사도행전 20장 또 디도서 1장, 베드로전서 5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감독과 장로가 동일한 이런 직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처음에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가 유지됐던 처음 10년 동안은 유대인들의 장로 전통에 따라서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이와 같은 치리자를 장로라고 주로 불렀고, 그 이후에 이방인들의 교회 쪽으로 교회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방인들은 감독을 세워서 그래서 뭘 치리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 감독 비숍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형성이 되고, 뭐 교황이 있고 그 밑에 뭐 추기경이 있고 그 밑에 주교가, 이게 주교가 비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쓰게 되면 저 사람 비숍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천주교 주교로 한단 말이에요. 예, 성경에 나와 있는 감독은 지금 뭐 감리교 이런 데 가면 뭐 교회가 뭐 만 개가 있다, 만 개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감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천주교 개념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감독은 다 어떻게 한 지역교회를 다스리는 이와 같은 목사를 감독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는 어떻게 변했냐, 이거 지금 장로라 부를 수도 없고 유대교 전통이니까, 그 다음에 감독이라고 부르면 이게 천주교 주교가 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은 목사, 목사라고 하는 목양하고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는 목사 겸 교사,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목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호칭을 이제 사용하게 됐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에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잘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감독과 집사는 권력을 행사하는 그와 같은 직무를 가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게 근본적으로 섬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크게 되려고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양떼의 본이 되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신약교회가 이야기하는 목사나 집사의 그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다. 일단 이게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를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없던 건 뭐가 없냐,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무슨 감독, 그렇죠? 지금 스타일의 이런 무슨 감독, 노회장, 뭐 총회장 이런 거, 이런 계급 구조는 초대교회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요. 복잡한 관료 체제도 없었습니다. 저 위에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뭐 대감독이 있고 뭐 밑에 주교가 있고 뭐 부주교, 이런 방식으로 쭉 내려가는 이런 계급 조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또 각 지역 교회는 자율적으로 성도들끼리 합의해서 운영하는 자율적인 교회예요. 다시 말해 교회 빌립보 교회가 있고 골로새 교회가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 갈라디아 교회가 있고 로마 사람들의 교회가 있고, 다 각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교회지 무슨 연합체를 형성해갖고 A 교회에 대해서 여러 교회가 가서 너 왜 그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자, 목회자 문제도 성경에 가서 보면 장로들이라고 해서 여러 장로들이 다스리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디모데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목사의 역할을 감당한 이와 같은 목회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동일해요. 성경은 복수의 이런 목사 아니면 장로들이 다스리든지 아니면 한 명의 장로가 아니면 감독이 다스리든지 이거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원리만 제시해요. 상황과 필요에 따라, 그 교회의 필요에 따라 감독이나 장로, 뭐 단수가 되든 복수가 되든 그건 교회가 알아서 결정하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정치를 했냐,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운영하는 방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회중 정치, 회중이 참여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사도행전 6장을 가서 보도 일곱 명의 그 섬길자를 선택할 때 사도들이 회중들에게 이야기해 너희가 가서 택해오면 우리가 임명하겠다, 그렇죠? 회중 정치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어요. 그 회의가 있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안디옥 교회나 이제 여러 이방인들을 그 교회에 보내야 될 때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의 이름으로 이걸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한 사람 아니면 저 꼭대기에 있는 무슨 뭐 교황이나 무슨 교단장이나 이런 사람이 명령을 내려갖고 모든 교회 하다라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교회는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개교회 문제가 그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문제는 목사, 집사, 그 다음에 회중들이 다 참여해서 그래서 그 문제를 풀고 그래서 그 문제를 그 교회 안에서 해결하면 그것은 이제 끝이 나는, 그래서 회중 정치 라고 하는 거는 회중이 다 함께 참여해서 형제 자매가 돼서 그래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이와 같은 그 형태가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그 정치 모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교회 가입 절차, 신자의 침례 이런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누가 교인이 되냐?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방문하자마자 이 교회 뭐 방문자 명단 하나 쓰면은 그러면 이 교회 회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일반 교회들이 거의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멤버가 되는 건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간증을 하고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만, 그리고 그 교회의 철학과 문화를 이해를 하고 그 교회가 나가는 그런 방향에 내가 동의합니다 하는 분만 이 A라고 하는 그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B 교회는 문화과 철학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단수장로일 수 있고 여기는 복수장로일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럼 그 교회 멤버가 되려고 하면 그러면 나머지 모든 건 같지만 그 교회의 문화와 철학을 이해하고 거기에 동의해야 그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 멤버가 되려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먼저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아 세례라고 하는 거는 이 신약교회는 전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신약성경 어디에도 이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은 아예 암시조차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아세례가 들어오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유아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교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모르고 구원도 안 받고 이런 사람들하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둘이 같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 이게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누구만 받냐? 이걸 영어로는 Believers Baptism, 믿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자 침례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들,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내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내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의지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만 구원받고 그 사람만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할 수 없는 지금 태어난 지 뭐 일주일 열흘밖에 안 된 이런 뭐 다섯 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그리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신자들만 침례를 받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는 다시 태어나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신자들의 교회지 신자가 아닌 사람은 초대교회 멤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침례 방식은 성경 가서 보시면 항상 100%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나오는, 우리가 그거를 침수례라고 이야기해요. 침, 담갔다가 다시 빼내는 거, 완전히 잠갔다가 이제 빼내는 거죠. 바티조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담그다, 잠기게 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 또 에티오피아 내시가 사도행전 8장에서 침례를 받고 나는 그런 장면에 가서 보시면 항상 into the water, out of wat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물 속에서 나오는 그런 구조로 성경 말씀이, 이게 그리스 말이든 영어든 어느 성경을 가서 보셔도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 속으로 내려가고 물 속에서 나와서 올라오는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이나 터키나 이런 데 한번 초대교회 이런 발자취를 여러분이 가서 성지순례라고 해서 여러분 가서 보시면 다 침례지,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면 압니다. 가서 보시면 다 침례주지. 여러분 요르단강에 물이 쫙 흐르는데 거기 가서 물방울 이렇게 찍어갖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상상이 돼요? 요르단강에 갔으면 뭐하러 갔겠어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려고 한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으셨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를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침수례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초대교회의 침례 방식은 침수례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국가 밖에서 국가와 대립 속에 존재한 그런 교회였다. 다시 말해 정교 분리를 철저하게 실천한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오래된 종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새로운 그런 종교, 또 유대교와도 분리된 그런 종교가 돼서 아예 시작부터 불법 종교로 그렇게 이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지원도 받지 못하고 승인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적대의 대상이 돼서 시작하자마자 국가하고 교회는 그냥 완전히 분리가 된 거예요. 완전히 분리가 된 거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국가 권력하고 한 번도 결합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완전히 분리가 됐고 실제로는 항상 대립 상태였어요. 이것이 바로 나중에 16세기, 17세기, 18세기 미국에서 그 침례교인들이 그렇게 목숨을 내가면서 갈구하던 정교분리, 그 정교분리의 역사적이고도 성경적인 근거예요. 교회는 단 한 번도 세상의 권력자들 아니면 종교 권력자들 사내들인 공예 같은 이런 것들하고 결탁을 해갖고 그들의 무슨 뭐 지위나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뭘 해보겠다 이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정교분리다. 시작부터 여섯 번째 이제 특징은 예배가 아주 단순했어요. 가서 성경 가서 보시면 성경 읽기, 가르침, 찬송,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를 불렀다. 기도, 모든 사람과 왕들과 원위자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주의 만찬이나 애찬 같은 걸 통해서 교제했어요. 헌금은 주의 첫날에 하라고 이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없던 건 뭐냐? 무슨 화려한 의식, 제사장의 어떤 특수한 복장, 향로, 제단, 성상, 연극, 드라마, 쇼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경배와 찬양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초대교인들의 그 예배는 단순하고 성경적이고 영적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 신자들이 추구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게 바로 지금 이 시간 미국의 독립 침례교인들 또 미국의 많은 침례교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예배예요. 여기까지가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그 원형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교회를 좀 해야 되겠다 하면 이런 요소들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우리 교회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뭐 교회 건물이 굉장히 크고 우리 교회가 지금 50만 명이고 뭐 좀 이렇게 자랑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신학교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이러한 그 어떤 기준이라고 할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한 것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이제 초대교회의 내적인 순수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이 초대교회의 순수함을 간직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엄청난 박해가 들어온 거 로마 제국이 AD 313년까지 초대교회를 얼마나 많이 박해했는가 이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성경에 먼저 나오는 박해는 사도행전 4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4장에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들의 공회가 다시 말해 종교인들, 이 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자유,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를 이 산헤드린 공회와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이런 그 종교인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들을 박해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4장 5장에 이제 나오고 그리고 드디어 사도행전 7장 8장에는 스데반이라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처음 순교자로 나타난 이런 것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스데반이 길게 증언을 하고 돌에 맞아서 죽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기록이 돼 있고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그날에 그때 이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땅에 큰 박해가 있어서 그래서 더 이상 사도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이 예루살렘에 거할 수가 없어서 온 지역으로 흩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니까 어떻게 온 지역으로 흩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게 교회입니다. 순수한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꼭 박해가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면 교회가 멸망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박해를 기회로 삼아서 온 세상으로 퍼지는 그런 일이 역사 속에 반복해서 일어난다. 이게 초대교회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돼서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선포했다. 사도행전 8장 4절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 박해가 오히려 복음 전파에 귀중한 그런 도구가 됐다고 하는 걸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 종교인들의 핍박 이후에 로마 제국이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핍박했냐? 황제 숭배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해마다 황제의 상 앞에서 향을 피우고 카이사르, 이 황제는 주님이시다, 주, 로드라고 그렇게 그 앞에 서서 그 말을 암송을 해야 되는 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따라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1년에 한 번씩 황제의 그 동상이나 이런 데 앞에 가서 이 황제가 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수가 없었고,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는 그래서 불법 종교로 낙인이 찍혔어요. 낙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처벌 이유가 이제 됐습니다. 세 번째, 사회 곳곳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뭐 사업을 하는 뭐 옷을 만드는 사람들도 이런 그 조직, 노동조합 같은 길드 조직이 있고, 뭐 다이아몬드 뭐 세공 뭐 한번 그런 길드, 이 길드 조직이 있고, 사업이 있고, 축제가 있고, 공적 행사, 이게 대부분이 다 우상 숭배하고 결합이 돼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제사나 의식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결국은 반사회적 집단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 어떤 일이 생겼냐, 직업을 잃게 되고 재산을 몰수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과 단절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상속재산도 물려받지 못하는 이런 금전적, 경제적 많은 그런 손실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탄압받고 박해받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로마의 황제를 신이고 주라고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박해가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박해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AD 64년부터 그 다음에 313년까지 약 250년 동안 로마 제국에 이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박해를 시작한 사람이 네로라고 한 사람이에요. 네로. 그래서 네로가 하여튼 무언가 로마를 다시 건축하려고 하든지 해서 로마에 큰 불을 일으키고는, 화재를 이제 일으키고는, 그럼 이게 다 결국 문제가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십자가형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콜로세움 이런 데 가서 짐승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들 박해하는 그런 그 영화 가서 보시면 이 사람들 죽여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이렇게 장대 같은 데 이렇게 달아갖고, 그래서 그 밑에서 이렇게 불을 피우면은 이 사람 자체가 기름이 돼갖고 그래서 밤새도록 타는 거예요. 이러한 형벌 이것도 당하게 하고, 또 산채로 이렇게 불에 태워서 죽이는 화형도 하고, 그래서 이 네로 황제 당시에 베드로하고 바울이 순교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전통이 이제 내려옵니다. 그 이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있었고, 또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철학자 황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 시대에는 폴리카비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제자가 핍박을 받고 순교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키우스라고 하는 이런 황제가 이제 등장을 해서 모든 시민에게, 로마 신들에게 제사할 것을 명령하고, 증명서가 있어야 돌아다닐 수 있는데, 그 증명서 내용이 뭐예요? 로마 신에게 숭배를 했다, 이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 돌아다니지는 못하고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신세가 이제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레리아누스, 교회 지도자들을 이제 겨냥해서 박해를 했고, 이때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카르타고의 이런 감독이 순교했다. 여기 이런데 감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교회, 어떤 그 지역의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지 절대로 로마 가톨릭 교회 이런 겹겹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그 주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 때 가장 큰 박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박해를 영어로 Great Persecution, 지금까지 10명 정도의 황제가 계속해서 박해를 했는데 그 황제들 가운데 가장 크게 기독교인을 박해한 그 황제가 디오클레티아누스인데 그때 그 박해를 대박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건물을 파괴하고 성경을 다 불사르고 교회 지도자를 투옥하고 제사를 강요하고 이게 한 10년 동안 이제 지속이 되다가 드디어 311년에서 313년에 크리스찬 박해가 종식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11년에 갈레리우스가 관용 칙령을 이제 발표를 하고 그 이유는 뭐냐? 아무리 박해를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지 않고 제국에서 계속 늘어나니까 이건 박해를 250년을 했는데도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관용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칙령을 발표하고 2년 뒤에 유명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이제 발표해서 기독교를 이제 합법화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 250년 동안에 이 박해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313년에. 자, 그러면 박해가 교회에 미친 영적인 유익은 뭐냐? 첫째, 박해가 생기니까 진짜 신자하고 가짜 신자가 구별이 된 거예요. 자, 그 당시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어느 교회의 교인이 되겠습니다 하는 거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목숨을 거는 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을 얻을 수도 없고 안정된 삶을 살 수도 없고 출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에 결국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남게 된 거예요. 이게 박해가 교회에 미친 그런 유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박해가 심하게 되니까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세속 권력으로부터 분리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황제의 보호도 법률의 지원도 없이 홀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렇죠? 이렇게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님의 권능과 말씀과 기도와 믿음,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의 어느 권력도 자기를 지켜줄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가지 교회의 유일한 힘은 성령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결탁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 이 당시의 교회는 타협하지 않고 이 신약성경의 모든 교리들을 순수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형태의 교회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침례라고 하는 게 엄청 중요했던 거예요. 침례는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하는 거를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증언하면 곧바로 뭐가 와요? 순교당할 이와 같은 이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나 침례를 못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사람은 진짜 목숨을 내걸고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사람 외에는 침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였다. 이런 상태니까 유아세례는 이런 거는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유아세례 이런 건 존재하지도 않았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박해가 심해지니까 복음 전파의 그 열정이 강화가 됐다. 어떻게 됐냐? 박해하니까 어떻게 자꾸 흩어진단 말이에요. 흩어지니까 전 세상으로 복음이 자꾸 퍼지는 이와 같은 일이 자연스럽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순교자들의 죽음은 강력한 복음의 증언이 돼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 도대체 뭐기에 목숨도 이렇게 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아주 확고한 것과 같은 증언이 됐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신약교회 그 패턴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이 교회는 자발적인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자들만 침례를 받았습니다. 조직이 단순했어요. 오직 성경 중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서 모이든 숲에서 모이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곳에서 언제든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또 국가로부터 완전히 독립이 돼서 정교 분리가 이루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희생적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곳곳에 다니며 복음 전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 그래서 박해를 받으니까 이런 박해 속에서 이 모든 신학교의 그 원리들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강화가 됐다. 이게 250년 동안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던 그 시기에 드러난 놀라운 진리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침례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사랑 침례교회. 침례교회를 왜 하고 있느냐? 이거는 새로운 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원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원형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분명히 보여준 원리들이 뭐냐? 가서 보니까 신자만 침례를 받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만 침례를 받는 겁니다. 유아세례 같은 건 없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꼭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과 그 다음에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교회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또 그것도 어떻게 자발적으로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중 정치는 중요한 결정은 다 회중이 참여해서 하지. 그렇죠? 이 저후에 뭐 교황이 아니면 교단장이 쫙 명령을 내리면 그러면 모든 교회가 따라야 되는 그런 구조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를 운영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럼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회의 때 최종 권위는 목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집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교단장, 뭐 노회장, 뭐 교황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최종 권위 어디에서 항상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무엇하고 이야기하느냐가 항상 최종 권위였다. 그 다음에 신학교회 여기에 특징은 정교분리, 양심의 자유죠. 그렇죠? 베드로의 말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양심의 자유잖아요. 그게 정교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인들은 이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침례교회, 미국의 침례교회, 특히 이 침례교회 이 모든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하게 여기냐? 이게 신약교회에 나와 있는,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교회들이 처음부터 지키려고 했던 신약성경의 원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침례교는 이것을 처음 만든 어떤 그 운동이 아니라 이미 신약성경에 존재하는 신약교회의 패턴을 회복하려고 했던 그런 운동이다. 지난 500년 동안의 침례교 그 역사가 그걸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해받던 그 신약시대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의 거울이고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수님의 내교회의 그 원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걸 생각해야 돼. 우리의 교회는 건물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혹시 우리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거나 강제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죠? 우리는 국가 문화 열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교회인가. 지금 대다수 교회들이 세상 따라가잖아요. 요 근래에 제가 미국 사람이 만든 미국의 여러 대형 교회들의 몰락 이거에 대한 그 에피소드를 듣습니다. 뭐 리 워렌이 만든 뭐 새들백 교회, 그렇죠? 빌 하이블스가 만든 윌로우 크릭 교회, 그 다음에 레이크우드에 있는 무슨 이 유명한 조엘 오스틴 교회, 이거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고, 또 근본주의 이런 쪽에는 캘버리 채플이라는 데 있어요. 갈버리 채플, 척 스미스가 만든 이런 모든 교회들이 다 완전히 지금 다 타락해서 지금 거의 몰락 상태에 있거든요. 왜 그러냐? 간단한 거예요. 신약성경의 원리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처음엔 반짝했지만 얼마 지나면 다 멸망해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세상 문화를 쫓아가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신약성경에 기록된 그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가 몸소 몸으로 구현했던 그 교회, 그렇죠? 그거를 쫓아가기 위해서 지금 사랑 침례교회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신학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자 하는 그런 말은 감상적인 그런 구호가 아니고 구체적인 교회 구조, 실천, 신앙 고백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대로, 신약성경에 있는 대로, 누구 한 대로 박해를 감수하면서 이와 같은 원리를 지키고자 했던 초대 신약교회들이 했던 그대로.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박해보다는 어떤 위협이 더 크냐? 타협이라고 하는 위협이 더 큽니다. 타협. 타협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하고 타협하고 비성경적인 것과 타협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박해받았던 그 당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지키고 했던 그 원칙 그거 다시 한번 새기고 신약성경에 있는 대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끝맺은 말씀 하나만 하고 마칩니다. 자, 초대교회 박해받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았어요. 그렇죠? 순수했어요. 또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부유했던 그런 교회다. 왜 그래요? 성경 말씀의 그 원칙들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바로 그 교회가 신약교회의 원형이고 우리 성경 신자들이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이고 모든 교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교회가 과연 이런 교회인가 얼마나 거기에 가까운가 이런 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